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말씀의 만나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과 이 세 명의 제자가 변화산에 계시는 동안에 나머지 아홉 명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심으로써 온전하게 아이의 병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들이 나갈 수 없음을 밝히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이 될 것을 도전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는 장면을 통해 참된 섬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돌아오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셨다라는 말은 갈릴리를 통과해서 지나셨다는 뜻으로 특히 이 급하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른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지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 몰려올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전부터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때만큼은 여러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하셔야만 하는 중요한 일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럼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 31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인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가르치셨느냐 봤더니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인자라는 단어예요.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능력과 권능의 종말론적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영원한 통치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만왕의 왕이 죽을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넘겨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계획하셔서 수행하셨다는 뜻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매수하고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무리를 선동해서 일으킨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내어주신 사건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도적으로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십자가 안에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할 만큼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멸하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에서도 표현하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에서 나오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는 박살이 났고 그로 인해서 사단이 활개를 칠 수 있는 매개체인 죄를 도말하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값을 도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보혈의 피가 흘려졌고 예수께서 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를 우리 모두에게 전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알 수 있기에 죄를 미워하고 악에서 떠나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숭고한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셨지만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십자가 순환 예고는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직후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이 깊어지는 시점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십자가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간청하면서 십자가 지시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때부터 헷갈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의리에 근거해서 십자가 지시지 말라고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들이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한 것이었는데 사단이라고 정색하시니까 괜히 무슨 말 꺼냈다가는 혼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헷갈린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이 이 32절에 또 나와 있죠.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의 만남도 뒤로 하고 제자들만 따로 특별하게 교육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으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물어보고 또 알려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중도 파악 못했고 또 더 알려고 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제자들이 못 깨달았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로마에서 앞잡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기들은 제자들이니까 한 자리씩을 맡겨주실 거라고 그 생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선입관, 자기의 이 고집이 너무나 세서 주님께서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로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잘못된 메시아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각각 다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뭔가는 우리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뭔가를 맡겨주실 텐데 제자들 간에도 서열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 33절부터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집에 들어간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아까 너희끼리 쟁론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주제로 토론한 거냐고 물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뒤에서 모르게 한다고 이야기한 것인데 예수님이 다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혼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토론의 주제는 바로 누가 크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기 직전에 예수님은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은 특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받으시는 모습, 또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또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목격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절대 여기에 대해서 함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얘기는 할 수 없었지만 아마도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네들은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크다라고 주장을 했을 것이죠. 그럴 때 다른 제자들 중에 특별히 이제 배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빌립이나 바돌로메나 가룟유다를 들 수 있는데 이 지식층 그룹의 제자들이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무식한 어부인 너네들보다는 배운 우리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갑론을박하면서 서로 크다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 여섯 명의 제자들 역시도 나름의 이유를 대면서 자기들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누가 크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쟁론하고 핏대 세우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까지 대동하고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던 청탁 사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타이밍에서도 사도행전 7장을 보니까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 민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속마음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우리가 교육하고 훈련해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기는 알아도 막상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적으로 누가 크냐를 주장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귀한 레슨을 주셨습니다. 우리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은 자리 싸움을 하면서 누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는 사람은 무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자가 되고 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 예수님께서 두 번의 순환 예고를 하신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하지 않으시고 실천하지 않으시는 것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신 대로 사셨고 가르침과 삶의 모범을 통해서 이중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참 스승이셨습니다. 섬김받아 마땅한 그리고 섬김받아야 할 유일한 분 메시아 예수님께서 인간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류가 당해야 될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이 몸소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온 인류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이 십자가는 곧 섬김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가 되셨습니다. 배신당하셨고 실어버린 바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남은 구원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또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인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귀중한 보혈을 우리를 위해 흘리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교훈을 주시죠. 36절로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앞에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를 안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인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쭉 연결해 보면 한 어린아이를 세워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고 또 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된다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부각되는데 그것은 내 이름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아이를 좋아해서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귀찮기도 하고 무시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필수 요건입니다.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인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해 구원받은 자들이 가장 하찮은 자, 가장 작은 자라고 여기는 어린아이, 즉 숫자의 카운트도 되지 않는 그 어린아이를 귀중히 여겨서 영접하고 아껴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은 사랑의 계명과도 일치합니다. 율법, 즉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이웃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웃, 특별히 어린아이 하나까지 영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냥 지나치기 쉬운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피하고 싶고 애써 외면하고 싶은 사람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유아기적입니까? 미숙하고 참을성 없고 배려심이 없죠. 무례하고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 상할 때는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미숙하고 덜 다듬어진 사람들을 나의 힘으로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지극한 섬김인 십자가로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나와 관계 맺도록 부르시고 초청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섬기며 나아갈 때 천국에서 빛나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자리 싸움을 했습니다.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고 있어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했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최고의 섬김인 십자가를 설명할 때 이해하지 못했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고 이 세상의 일시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온 우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온 인류를 속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희생을 통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가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만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사람들 사이의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지는 비결도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운 우리들이 희생을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이 희생의 정신 없이는 절대로 더불어 사는 것, 화목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한 부부도 서로 희생하는 정신 없이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자세,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는 곳에는 분쟁과 다툼만 있고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며 섬기게 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라도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아기적인 사람들, 이기적이고 배려심 없는 자기만 아는 사람들까지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 감정과 상태는 도저히 이 섬김의 그물을 내릴 수 없지만 주의 이름에 근거해서 주의 이름의 말씀에 의지해서 섬김의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단순히 유아기적인 그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것이요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섬김의 하루를 주셨습니다. 섬기는 것은 종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섬김은 희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웃을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희생을 통해서만 생명이 탄생하고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생각하며 희생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거룩한 희생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유아기적인 사람들 때문에 입은 상처가 크지만 그 역시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주장할 때가 아니었습니까? 어린아이는 또한 하찮아 보이고 부족하여 사람 숫자로 카운트되지도 않는 연약한 사람도 가리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연약한 사람을 발견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영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